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호주 공영 SBS 한국어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일 월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오늘 방송의 전체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유하정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호주는 오늘부터 공식적인 봄을 맞이하지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 봄은 평년보다 조금 습하겠지만 낮과 밤 모두 따뜻한 기온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마치 긴 겨울을 지나온 우리에게 이제는 기지개를 켜도 좋다는 계절의 신호 같습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움틀듯 여러분의 하루와 9월 한 달도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봅니다. 한편 지난 주말 호주 주요 도시에서는 March for Australia, 일명 호주를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반이민 시위와 그리고 이에 맞선 맞불 집회에 수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뉴스 후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소식으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생활 속 경제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호주 항공시장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겠는데요. 늘어나는 여행 수요 속에서 항공편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여행과 예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호주 항공시장의 현 주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학의 소식 전하는 K-아트,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9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 전역에서 열린 반이민 집회에서 인종차별과 극단주의가 폭력적 충돌로 이어져 다수의 사람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무료 아침 급식을 모든 공립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우주에서 오늘인 9월 1일부터 생선 모양 간장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열린 반이민 집회에서 인종차별과 극단주의가 폭력적 충돌로 이어져 다수의 사람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주말 주요 도시에서 열린 호주를 위한 행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호주 국기와 민족주의 상징물을 흔들거나 옷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민 반대만을 주장했으나 연설은 종종 외국인 혐오와 음모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시드니와 멜번에선 저명한 신나치주의자들도 연설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호주에는 어떤 종류의 증오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집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빅토리아주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맡고 있는 벤 캐롤 의원이 학교 아침 식사 클럽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약 1,200곳이지만 빅토리아주 전역에 200개가 넘는 학교를 추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캐롤 장관은 학생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배울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학교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들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와 간식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Incredibly, one in five students go to school without any food in their tummy. And we know it's pretty hard to concentrate. It's pretty hard to do any work.
캐롤 장관은 믿기 어렵지만 다섯 명 중 한 명이 배고픈 채로 학교에 간다며 배고픈 상태로는 집중하기 어렵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연료가 부족하면 어떤 공부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은 2016년 도입한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1억 6천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투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크기를 줄이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슈퍼마켓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단위가격 표시 규정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리 연방재무부 차관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lbanese government is cracking down on shrinkflation at the checkout with a review of the unit pricing code.
리 차관은 알바니지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위 가격 표시 규정 검토를 통해 계산대에서 발생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단속하고 있다며 이번 검토의 일환으로 단위 가격 표시 규정 적용 대상 소매 업체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열대 표시 개선, 제품 간 동일 측정 기준 적용 보장, 단위 가격 표시 규정 위반 시 제재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카 웰스 연방통신부 장관은 정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금지 조치 시행에 앞서 온라인에서 개인의 연령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60개의 연령 확인 도구에 대한 독립적 시험 결과 일부 기술은 청소년이 노골적이고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금지 조치를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령 확인이 효과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카 웰스 연방장관은 해당 기술이 선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환경 소식입니다. 남우주에서 9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생선 모양 간장 종지가 사용 금지됩니다. 이 작은 용기는 잔 몇 초만 사용되지만 환경에는 수년간 남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해양 생물과 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대체 포장재로는 대용량 또는 리필형 조미료 용기, 파우치형, 짜먹는 용기, 인증된 퇴비화 용기 등이 권장됩니다. 이 밖에도 9월 1일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유와 음료와 음식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오염 방지, 탄소 배출 감축, 해양 생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타냐 플리버색 연방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학대 과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보장 부채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정신건강, 자연재해, 노숙 상황 등도 고려해 부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플리버색 연방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가해자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리 유아트 연방환경부 장관은 호주가 애들레이드에서 UN 기후정상회의, 즉 COP31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는 튀르키예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와트 연방장관은 스카이뉴스를 통해 노동당 정부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수장은 양국의 장기화된 경쟁이 불필요한 지연이라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던 여러 특권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내 최빈곤 지역 임금의 20배에 달하는 주택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가 여러 정책을 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DP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eaders announced that they would repeal several parliament policies.
수비안토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는 의원 수당 규모와 해외 업무 방문 중단 조치 등 여러 의회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비안토 대통령은 공공 및 사유재산 피해를 입힌 자들에 대해 경찰과 군에 가능한 최강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가 오늘인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 인상청문회와 국정감사가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할 사안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냉랭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개회식 당일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회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대항하겠다며 상복을 입겠다고 선언해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야의 대립은 인사청문회 전국을 거쳐 다음 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원화로는 9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1도에서 19도. 멜번,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8도에서 17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2도에서 24도. 퍼스, 대체로 맑고 8도에서 21도. 애들레이드, 대체로 맑고 7도에서 19도. 캔버라, 흐리고 1도에서 낮 최고 15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고 5도에서 17도. 다윈, 맑고 20도에서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흐리고 23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1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호주 주요 도시에서 반이민 시위와 이에 대한 맞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주요 정당의 정치인들은 호주에서 폭력과 인종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이민자 사회를 표적으로 삼는 시위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입을 모아 비난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호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성일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요일 호주 주요 도시에서 열린 이민 반대 집회와 이에 대한 맞불 집회에 수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일요일 열린 호주를 위한 행진 집회 주최 측은 정부가 대규모 이민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위가 진행되기 전 정부는 이들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일부 인도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이민자들이 시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호주를 위한 행진은 호주 내 모든 주도와 일부 소도시에서 열렸으며 연설자와 시위대는 호주에 오는 이민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호주 국기를 흔들거나 옷에 걸치며 이곳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호주를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시드니 집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지금은 호주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이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1,500명의 이민자가 호주에 도착하고 있다는 주장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통계청은 이 같은 수치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멜번에서는 이민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과 맞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 간에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다른 집회에 약 5천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력을 배치했고 시위대를 분리하기 위해서 페퍼 스프레이와 지휘봉을 사용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성명을 발표하며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시위대를 분리하는 것이고 평화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즈번에서도 이민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과 맞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치했으며 경찰은 두 시위대를 분리하기 위해 중간에 줄을 섰습니다. 캔버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고 맞불 집회 참여자가 호주 국기를 든 이민 반대 집회 시위대에 갇혀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한 정치인으로는 원네이션당의 폴린 헨슨 대표가 있습니다. 폴린 헨슨은 캔버라 시위에 참석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공항에 데려가 비행기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린 헨슨은 1999년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할 당시에도 이민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했고 이후에도 줄곧 민족주의와 반이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왔습니다. 원네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상원의원 역시 시위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캐터호주당의 밥 캐터 대표는 타운스빌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캐터 대표는 지난주 초에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레바논 유산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위협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캐터 호주당 의원 역시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신나치주의 단체인 민족주의 사회주의 네트워크의 백인 민족주의자 토마스 수웰 대표도 멜번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멜번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총 6명이 체포됐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성명을 발표하며 체포된 사람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소란스럽게 행동을 했다며 강도 미수와 폭행 및 경찰에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이 군중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구금했습니다. 남호주 주경찰은 애들레이드 집회에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시위가 큰 혼란 없이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은 평화를 위반한 혐의로 1명이 체포됐지만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테너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청장은 이번 집회에서 체포된 것은 한 건뿐이라며 시민들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That person is currently at Day Street Police Station where they've been spoken to and processed.
테너 청장은 그 사람은 현재 베이 스트리트 경찰서에 있고 그곳에서 조사를 하며 처리를 하고 있다며 경찰은 시민들의 행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모두가 현장에서 주최자와 경찰의 지시를 잘 따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경찰의 노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시드니의 한 술집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두 명의 시위 참여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은 일요일 열린 전국적인 이민 반대 집회를 규탄하며 호주에서 폭력과 인종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내무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임스 패터슨 의원은 호주인들이 이민에 대해서 진심 어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다문화 사회를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am concerned about some of the material that organizers have posted which targets Indian Australians.
패터슨 의원은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계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주최 측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수치스럽고 잘못된 일이라며 오늘 집회에서 네오나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집회를 모집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터슨 의원은 이어서 네오나치가 아닌 호주인들 역시 진심 어린 우려심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네오나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시위를 피하도록 호주인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네오나치와 함께 행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사회적 결속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수잔 레이 대표 역시 시위에 앞서 폭력과 인종차별, 협박의 장소는 없다며 시민들에게 차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역시 호주에는 어떤 종류의 증오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집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집회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넬리 다문화부 장관도 정부는 모든 호주인과 함께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민자 공동체를 위협하려는 사람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역시 이번 집회에서 표적이 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있다며 이민 반대 집회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호주 국립대학교 사회정책연구센터의 리즈 앨런 인구통계학자는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집값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이 자신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에서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빼앗고 집값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회가 특히 사회적 결속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 역시 호주에는 어떤 종류의 증오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집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들의 차분한 행동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데일리 오버뷰 다음 순서 친절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어 프로그램 9월 1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호주 항공시장의 최근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어난 하늘길, 하지만 좌석 부족과 항공료 인상, 여기에 치열해지는 항공사 간 경쟁까지 지금 하늘 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홍태경, 나혜인 프로듀서가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호주 생활 속 경제 이슈 정리해보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호주 항공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8월 보고서를 중심으로 호주 항공시장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전망을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체적인 호주 항공시장의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국내선 항공시장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승객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항공사들의 운항 가능 좌석수가 여전히 2019년 대비 2.8%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승객수는 회복됐는데 운항 좌석수는 부족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바로 타이거 항공과 렉스 항공의 지역 운항 축소 때문인데요.
네.
공급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요금은 오른 반면 선택지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선 이용객은 460만 명으로 2024년 6월보다 2.3% 증가했고요. 2019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항공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호주 항공시장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호주의 국내선 시장은 두 개의 대형 항공그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퀀타스 그룹, 퀀타스와 제스타가
그렇죠.
전체 승객의 65.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33.1%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 두 그룹이 전체 시장의 98.3%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98.3% 뭐 거의 독점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럼 나머지 2% 미만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렉스 항공이 1.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마저도 작년 동기 대비 2.9%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8월부터는 3개 이상의 항공사가 경쟁하는 노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인데요. 현재 승객의 90%가 단 2개 항공그룹만 운영하는 노선을 이용하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상 과점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개별 항공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24년 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퀀타스를 제치고 호주 최대 국내선 항공사로 부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퀀타스가 37.8%로 1위를 되찾았고요.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33.1%, 제스타가 27.4%를 기록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는 정말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는데요. 2025년 6월 24일, 5년 만에 호주 증권거래소에 재상장됐었죠.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파산보호 신청한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회사가 다시 상장까지 했다니 이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베인 캐피털이 인수한 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건데요.
네.
항공기 규모를 줄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화한 결과 11년 만에 처음으로 2022-23년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3-24년도에는 기초 EBIT, 이자 세전 영업이익이 5억 1,9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주식시장의 재상장을 위해 기업 공개 당시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상장 당시의 공모가가 주당 2달러 90센트였는데요.
네.
상장 첫날 11% 이상 상승한 3달러 23센트로
와.
마감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무려 23억 달러가 된 건데요. 만약 버진이 사라졌다면 퀀타스가 거의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회복은 호주 항공시장의 경쟁 유지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렉스 항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줄었다고 언급하셨죠?
네, 렉스 항공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 정리절차가 2025년 12월 5일까지 연장됐고요. 여러 업체가 인수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에 렉스 인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네, 이 렉스 항공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렉스는 31개 지방지역과 오지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20개 노선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네.
즉, 시장 점유율은 1.7%에 불과하긴 하지만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연결성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공사죠. 이에 정부는 렉스 항공권 보장을 연장하고 최대 8천만 달러의 대출과 추가로 3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아, 호주 대륙에서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항공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항공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정시 도착률이 크게 개선이 돼서 2025년 4월에는 82.4%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3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장기 평균 80.7%를 웃도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공편 취소율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4월에서 6월 분기에 평균 2.4%로 장기 평균 2.2%와 비슷한 취소율을 유지했고요.
네.
특히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낮은 취소율을 보이고 있고 퀀타스의 취소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스타와 버진 항공편의 결항률은 0.7% 이하, 또 퀀타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업계 평균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평소에 결항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
네.
네, 실제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하지만 항공사별로 분명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선된 결과가 가능했던 걸까요?
네, 항공사들과 공항 그리고 항공교통관제 기관이 협력해서 이 항공기 대기 시간을 단축했고요. 인력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게이트 관리 개선 등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새로운 항공기 도입도 운항 안전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항공료일 겁니다. 이 항공료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네.
항공기 연료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2.3% 하락을 했는데도 승객 1인당 평균 요금이 0.8%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연료비가 떨어졌는데 항공료는 오른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승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운항 가능한 좌석수가 여전히 2.8%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공급 부족이 항공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ACCC 분석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요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시드니 타운스빌 구간은 99.7%가 상승했고요.
거의 100%네요.
네, 에어즈락과 시드니 구간은 82.1%, 브리즈번과 호바트 구간은 74.8%나 인상됐습니다.
네.
이처럼 공급 제약 속에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면 앞으로 항공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퀀타스 그룹은 7월에 항공기를 새로 인도받았고요.
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도 12월까지 이 보잉 737기를 6대 더 받을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신규 항공기들 주로 기존의 임차 항공기를 대체하고 노후 기종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공급이 더 확대될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료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호주 항공사들의 수익 구조에서 또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정말 큰 수익원이 되고 있는데요.
네.
퀀타스 프리퀀트 플라이어 프로그램은 2023-24년도에 26억 달러의 매출과 5억 1,1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네.
이는 전체 퀀타스 그룹 영업이익의 22.4%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또 항공사들이 신용카드 회사나 소매업체 등에 대량으로 마일리지 포인트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있죠. 아. 이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벨로시티 프로그램도 4억 900만 달러 매출에 1억 15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인트 가치 하락, 또 만료, 리워드 좌석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호주 항공시장 이 두 거대 그룹의 과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이 공급 부족으로 항공료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경쟁위원회도 지적했듯이 강한 수요와 제한된 경쟁이 항공사들의 높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항공료 비교는 물론이고요. 마일리지 프로그램 이용 시에도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새로운 항공기 도입으로 서비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경쟁 부족으로 인한 높은 항공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호주 항공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au/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os.
매주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 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K-아트 오늘은 공연 그리고 축제 소식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소식부터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말씀하신 대로 공연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K-인디밴드 콘서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4월이었습니다. 2025 코리아 스포트라이트 시드니 라이브에서 저희가 여러 인디밴드를 만났었습니다. 와와와, 세이수미, 시온, 스피카 이런 여러 인디 아티스트들을 저희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인디밴드가 호주에 등장을 하는군요.
네, 바로 Wave to Earth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팀은 네. 2019년 결성되었고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김다니엘, 베이스의 차순종, 또 드럼 신동규 등 이렇게 3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은 모두 네. 김다니엘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요. 팀명은 네.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흐름이 되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멤버인 김다니엘이 언젠가 큰 파도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계속 뇌리에 남아 짓게 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멤버와 팬들은 이를 줄여 웨어스라고 부릅니다.
웨어스, 네. Wave to Earth, 웨어스.
네. 네, 2021년에 콜드가 설립한 레이블 웨이브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콜드는 지난해 호주를 찾은 인디 뮤지션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콜드가 바로 소속사 사장님인 셈이고요. 이 Wave to Earth는 네. 로파이, 재즈, 인디팝을 기반으로 한 몽환적이고 따뜻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2024년 제21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록 음반 후보에 또 정규 1집인 0.1 Flaws and All이 노미네이트 되었고요. 또 올해의 음악인 네. 후보에도 노미네이트 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두 번째 정규 앨범 Play with Earth 0.03을 발매하면서 자신들의 음악적 네. 영역을 더욱 확장했고요. 이 앨범은 Soft Rock, Indie Rock 또 드림팝을 아우르는 스타일로 감성적이면서도 유희적인 음색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서울 가요대상 2025에서 밴드상을 수상하는 등 데뷔 이래 아주 꾸준히 평론가 및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밴드 Wave to Earth입니다.
빌보드까지 진출을 했군요. K-인디씬에도 역시 숨겨진 보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4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 음악인 후보 선정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합이 좋은 밴드가 네. 그렇듯 각자 위치에서 원하는 사운드를 충돌 없이 곡으로 지었고 이 트랙들은 소속사 웨이비의 음반 기획으로 성숙함을 얻으며 하나의 앨범으로 완성되었다. 그 결과 2023년 Wave to Earth는 스포티파이에서 수백만 명의 리스너를 갖게 됐고 해외 투어는 매진시켰다. 한 해의 성장 서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올해의 음악인 후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외 중심의 네. 팬베이스를 의도적으로 목표 삼아 음악을 제작해온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해외 팬들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네. 미국 북미 투어를 매진 행렬로 성황리에 마치면서 해외 팬덤을 공공히 하며 글로벌 인디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해외 투어 매진 행렬, 이브 때도 그랬는데요. 역시 스포티파이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죠. 스포티파이의 월간 청취자 수가 한국인 아티스트들 중 아이돌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약 740만 명이라고 하고요. 넷플릭스 시리즈죠. 웬스데이, 곧 2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인공 에마 마이어스도 좋아하는 밴드로 꼽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의 인디밴드를.
네. 그리고 수록곡 중 사랑으로라는 곡을 많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틱톡 영상 또 인스타그램 릴스 배경음악으로 쓰면서 해외에서 네. 상당한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과 펜터포트 록 페스티벌 등 국내 유력 음악 페스티벌을 활발히 참여하면서 국내 인디씬 내에서는 존재감을 키웠고요. 2023년 8월과 9월에 미국과 캐나다 주요 도시 20여 곳에서 투어를 펼쳤습니다. 네. 모든 공연이 매진되어서 큰 화제를 모았고 또 2024년 4월에는 파리를 비롯해서 유럽의 10개 도시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주요 페스티벌에도 참여하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Wave to Earth, 이 활약상이 대단한데요. 이 호주에서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2024년 9월 발매한 2집 앨범 Play with Earth 0.03을 기점으로 꾸려진 0.03 월드 투어가 곧 방문합니다. 2024년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지를 거쳐서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호주에 전격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
네.
11월 29일부터 30일에는 시드니의 엠모어 티어터에서 또 12월 2일과 3일에는 멜번의 더 포럼에서 또 12월 5일에는 브리즈번의 더 포티튜드 뮤지컬에서 공연됩니다.
네.
시드니와 멜번의 공연은 사실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그래요? 공연이 이틀이나 있는데 이미 매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게스트로는 윤카이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데요. 윤카이는 네. 중국계 캐나다 출신의 인디팝 아티스트입니다. 2024년 발표한 싱글 블루가 역시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글로벌 차트에서 크게 성공했고요. 특히 Wave to Earth가 본인의 큰 음악적 영감의 원천으로 언급하게 됐습니다.
네. 아, 뭔가 인디밴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걸 보면 온라인에서는 국경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웨이브 터스뿐만 아니라 캐나다 가수 윤카이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한국의 인디 음악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라이브 클럽 드럭이 1994년 서울 마포구 극동 방송국 근처에서 문을 연 후에 1995년 4월 5일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1주기 추모 공연이 드럭에서 열린 후에 인디 음악 공연이 차츰 늘어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995년을 한국 인디 음악, 한국 인디 음악 씬이 시작한 해라고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해에 귀에 익숙할 밴드 크라잉넛도 첫 음반을 냈습니다.
네.
이 서른 살을 맞은 한국 인디 음악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Wave to Earth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한 밴드의 성취가 아니라 30년 동안 축적된 한국 인디 음악의 토대 위에서 가능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 라이브 클럽을 무대로 젊은 음악인들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찾았다면 오늘날 Wave to Earth 등의 밴드는 글로벌 플랫폼과 투어 무대를 통해서 전 세계 청중들에게 한국 인디의 감수성을 전하고 있네요. 한국 인디 음악의 다음 30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K-아트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오늘 K-아트 두 번째 소식은 축제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네, 얼마 전 파라마타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호주 본선 무대 소식도 생생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주 뜨거운 댄스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네, 캔버라에 오는 9월 음악, 춤, 문화, 참여형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한국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네. K-Culture in Canberra인데요. 2025년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현대 한국예술과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몰입형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이머시아 ANU 인문역사 언어학부와 ANU 해리아토그 서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해리아토그 서점과 스트리트 티어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네, 이 캔버라에서의 한국문화축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관련 공기관이 아닌 대학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국문화만을 전면에 내세운 페스티벌을 기획, 주관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도 특이한데요. 서점과 극장이라는 공간의 다중성을 이용해서 한국문화 속 여러 관심사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 도파민이 넘치는 댄스 워크숍부터 친밀한 분위기의 문학 토론까지 관객의 취향에 따라 폭넓게 즐길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 역시 댄스입니다. 무료 K-POP 콘서트 커버 댄스 워크숍인데요. 특히 이 워크숍은 K-POP 업계에서 한국 최고의 안무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킹키가 직접 이끌 예정입니다.
네, 킹키, 스트릿맨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서죠?
네, 그렇습니다. 스트릿맨 파이터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한 어때의 브리더입니다. 어때는 젠더리스, 또 재즈 펑크 댄스가 주 장르이고 다만 네. 코레오 쪽에서도 상당히 인지도 있는 멤버들이며 부장르로 힙합이나 복인과 같은 댄싱도 추구하는 다장르 크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킹키의 주 장르는 왁킹입니다.
네, 요즘 여러 매체에서도 얼굴을 볼 수 있는 셀럽이죠?
네, 보이스 투 플래닛 등과 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또 유튜브도 섭렵했는데요. 입담도 재간도 아주 훌륭해서 팬이 많습니다. 인기도 그렇지만 실력 또한 대단한데요. 에스파의 위플래시, 더 스파이시, 레드벨벳의 커스믹과 칠킬뿐만 아니라 화사, 청아, 현아, 5050 등 실로 많은 케이팝 아이돌 안무 제작에 참여했고요. 얼마 전 호주를 다녀간 스테이시의 히트곡 베베와 테디베어의 안무가 직접 만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뛰어난 실력으로 일궈낸 경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안무로 큰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네, 유명 K-POP 아이돌과의 포트폴리오가 인상적인 이 저명한 실력파 댄서이자 안무가의 워크숍을 직접 호주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인 것 같네요. 게다가 캔버라에서요.
네, 참가자들은 9월 19일과 20일 두 세션으로 구성된 특별 워크숍을 통해서 인기 K-POP 곡 두 곡의 공식 안무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안무는 그가 직접 작곡한 스테이스의 베베와 레드벨벳의 커스믹입니다. 이 밖에도 ANU 학생들의 K-POP 커버 댄스 및 보컬 공연 이멀시아 코리안 스테이지와 GD의 홈 스위트 홈 안무를 배우는 이멀시아 K-POP 댄스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The Korean Book Club에서는 대원실 수리보고서와 식물적 낙관의 저자죠. 김금희 작가와 이 작품들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한 번역가 클레어 리처스가 함께합니다. 창작 과정에 대한 작가의 통찰과 한국 문학을 세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번역의 섬세한 예술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문학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죠.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집중 조명하는 특별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화에는 작품의 영어 번역가 페이시 모리스와 NBC 라디오 내셔널의 인기 프로그램 더 북셰프의 공동 진행자인 케이트 에반스가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작품의 주제, 문학적 맥락 그리고 현대 한국 문학에서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면서 한강의 대표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페스티벌의 마지막은 한국문학주간으로 장식됩니다. 이 기간 동안 호주 독자들은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대표작들을 직접 만나고 또 구입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호주 독자들이 한국문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이 한국적 서사와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더 확산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K-아트는 글로벌 투어를 매진시키고 호주를 찾아오는 대한민국 3인조 인디밴드 Wave to Earth의 호주 공연 소식과 9월 캔버라에서 한국 문화 전반을 아우르며 펼쳐지는 축제 K-Culture in Canberra 개최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지아 리포터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캔버라에서 열리는 K컬처 축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세븐틴의 Ready to Love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유아정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이어가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